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보통 때의 기운이 들떠 있음을 알았다. 침묵을 지키고 나니 지난날의 언어가 조급했음을 알았다. 일을 줄이자 평소에 시간을 허비했음을 알았다. 문을 닫아 걸고 나서 평일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다. 욕심을 줄인 뒤에 평소 병통이 많았던 줄을 알았다. 정을 쏟은 후에야 평상시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명나라 진계유의 안득장자원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참 바쁘고 복잡한 세상. 밖으로 향하는 촉수를 거두고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놓친 마음을 잡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45, 우물정의 1045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들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에이미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 바비킴 고래의 꿈. 2월의 고전읽기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읽는 즐거운 오후입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우리의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 모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국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선생님. 세 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래요. 사귀지도 말래요. 선생님도 삼국지는 읽으셨죠? 몇 번 읽으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아, 그럼요.
네,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읽다 말았습니다. 근데 삼국지랑 사기랑 비교해도 돼요?
본격적인 비교는 사실은 제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엔티 삼국지인데요.
네.
특히 이제 어디 때 예. 삼국지를 읽히는 거는 안 좋다. 교육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워낙 사기에 비해서 삼국지가 명성도 좀 과도하게 누리고
그렇죠.
있고 또 독자들도 네. 책을 사보는 사람도 사기하고는 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사보는 베스트셀러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사기를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보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뭐 매체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또 책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책이죠.
아,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열을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시대도 다르고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본격적인 그, 역사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삼국지 읽기 전에 네. 원래 저는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삼국지 100번 읽는 것보다 사기 한번 읽는 게 낫다.
아,
이렇게 얘기할 네. 만큼 좀, 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었죠.
괜찮은 말씀 같은데요.
요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국지 읽으셔도 좋은데
네.
사기도 좀 읽으시고 네. 먼저 읽으시면 좋다.
그렇죠. 네. 순서가 좀 바뀌는 것보단 사기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예.
시간 순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을 알기 위해서라도 사기는 꼭 읽어야 되겠다.
네. 예. 네.
그래서. 일독을 권합니다.
저도 이 사마천 사기 같이 하면서요. 사기 열전 하면서 팟캐스트로 또 다시 듣기로 좀 열심히 들어봤어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건 자꾸 머릿속에다 넣어도 하나 그냥 저한테 약이 될 얘기들이지 놓치고 싶지 않은 얘기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 예. 전두를 제대로 잘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기 열전에 수록된 인물들은 보면 사마천의 탁월한 역사의식을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사마천은 한나라 북방에 있던 이 유목민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국 진시황은 근데 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 이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1번 돌궐족, 2번 흉노족. 오늘은 조금은 쉬운 것 같아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십시오. 샵 1045입니다. 그리고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한 분께는 미늠사에서 사기 열전 상학원 세트 드리고요. 두 분께 헤드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사기 열전의 인물은 이장군입니다. 이장군이 누군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장군은 사마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이 3대에 걸쳐서 사마천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데 본명은 이광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 정도로만 해두죠.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뒤로 가서 좀 얘기를 나눌까요? 예. 자, 과연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는지 이광 장군을 한번 만나볼까요?
세월이 흘러 효 경제가 죽고 무제가 즉위하였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광을 명장이라 하므로 이광은 상군 태수로 있으면서 미양궁의 위위를 겸했다. 정불식도 장락궁의 위위가 되었다. 정불식은 전에 이광과 함께 변방태수로서 주둔군을 인솔하던 장수였다. 오랑캐를 치러 나아갈 때 이광은 행군하는 데 부대를 편성하거나 진영을 취하지도 않고 수초가 무성한 곳에 주둔하였다.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은 자유로웠고 조두를 쳐서 경계하는 일도 없었다. 장군의 진영 안에서는 가능하면 문서와 장부 같은 것을 생략했으며 척후병을 먼 데까지 보내어 일찍이 적의 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일이 없었다. 이와 반대로 정불식은 부곡, 수호, 수경을 규범에 맞게 하고 조두를 쳐 경계하였으며 사졸들은 밤을 새워가며 군의 문서를 처리하였으므로 군사들은 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도 적에게 습격을 받은 일은 없었다. 정불식이 말했다.
이광의 군사는 무장이 간단하여 적이 갑자기 습격해 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졸들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므로 모두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군사는 일이 번잡하지만 오랑캐들은 우리를 침범해오지 못한다.
그 무렵 한나라의 변방 고을에서 이광과 정불식은 둘 다 이름 있는 장수였다. 그러나 흉노는 이광의 지략을 두려워하였고 사졸들도 이광의 밑에 있기를 좋아하고 정불식의 부대에서 일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다. 정불식은 경제 때 직관을 자주 하여 태중대부가 되었다. 그는 사람됨이 청렴하고 조정의 법령을 엄격히 집행했다. 그 뒤에 한나라는 마읍성을 믿기로 선우를 유인하고 대군을 마읍 부근 골짜기에 숨겨놓은 일이 있었다. 이때 이광은 효기 장군이 되어 호국 장군에 배속되었다. 당시 선우는 그 계략을 눈치채고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으므로 한나라 군사들은 모두 전공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그 뒤 4년이 지나 이광은 위위 신분으로 장군이 되어 암몬을 나가 흉노를 쳤다. 그러나 흉노의 대군을 만나 이광의 군대는 싸움에서 지고 이광은 사로잡혔다. 선우는 전부터 이광이 현명하다고 들었으므로 이렇게 명령했다.
이광을 잡거든 반드시 산채로 데리고 오라.
오랑캐군은 이광을 사로잡았으나 이광이 당시 부상을 입었으므로 말 두 필 사이에 그물을 엮고 그 위에 눕혔다. 10여리쯤 갔을 때 이광은 죽은 척하고 누워서 곁눈질로 살펴보니 곁에 오랑캐 소년이 좋은 말을 타고 있었다. 이광은 갑자기 뛰어 일어나서 오랑캐 소년의 말에 올라타 그 소년을 밀어떨어뜨리고 활을 빼앗았다. 그리고 말을 달려 남쪽으로 수십 리를 가서야 다시 남은 군사들을 얻어 그들을 이끌고 요새로 들어갔다. 흉노의 기병 수백 명이 뒤쫓았으나 이광은 빼앗은 활로 이들을 쏘아 죽이고 무사히 달아났다. 이렇게 하여 한나라로 돌아왔는데 한나라에서는 이광을 형리에게 넘겨 문초하게 하였다. 한나라에서는 이광이 많은 부하를 잃고 적에게 사로잡힌 죄를 들어 참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광은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아, 참 야박하네요. 전쟁에서 뭐 싸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참수를 하려고 하는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거?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아주 묘한 배경이 깔려 있어요.
네. 네,
이광 장군은 그 사마천이 굉장히 안타깝게 묘사했던 명장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 가운데
네.
풍당이로요 이광남봉이라고 하는 여덟 글자의 고사성어가 전해오는데
아, 또 나왔어요. 네. 오늘도 고사성어. 네.
풍당이라는 사람은 시 넓고
네.
그다음에 이광이라는 사람은 재우로 봉해지기 어렵다.
네.
이광남봉이라는 네 글자의 고사성어가 나오는데요.
네.
그 한나라 경제 때 원래 이제 이광이 지금 주요 무대는 무제 때인데
네.
그 전에 무제의 아버지인 경제 때
네.
한나라 초기에 그 오초칠국의 난이라고 반란이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네.
그때 이광이 젊은 장수로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참전을 해서 큰 공을 세우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그 기운에
네.
이제 앞뒤 정치적으로 앞뒤 돌아보지 않고
네.
오나라 왕이 내리는 자기를 받아버려요.
생각이 짧아서 그랬나요?
생각이 그랬어요? 짧은 게 아니고 뭐 정치적인 네.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그 공을 세웠으니까
네.
당연히 받아도 괜찮겠다라고 받았는데
네.
이게 두고두고 중앙 정권에 있어서 정부 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걸림돌이로 작용을
되죠.
하죠. 예. 네. 저 밑에 가가지고 이 세력도 나중에 오나라 왕도 어떻게 중앙에 반기를 들지도 모르는데
네.
그 왕으로부터 자기를 받았, 벼슬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이광남봉이 이광이 제후로 봉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광 일대기를 쭉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순수한 무장이었거든요.
예.
오로지 전투와
예, 그렇죠.
그다음에 부하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적인 그 묘한 배경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학자들이 이광 전체 일대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분석하고 있을 뿐이지
예.
이광은 사실 그걸 모른 채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랬겠죠.
예.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
예나 지금이나 뭐 이광 열전 특히 이장군 열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순수한 무장이 정치 군인들에게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라는 모습들을 같이 또 우리가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광이라는 사람이 운도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결이 되니까 계속? 운이 없는 거죠. 예, 나가서 공도 많이 세웠고 누구보다도 야전사령관으로서 실전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적군이었던 주요 상대였던 흉노조차도 이광 장군을 존경할 만큼
네.
이광의 인품도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광이 승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자꾸 운이 없다라는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운이 없다라는 말로 나오는 대목이 또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 그걸 발췌해서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볼게요.
네.
네, 항복한 자를 죽이면 화가 닥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광은 대장군 위청을 따라 흉노를 공격했다. 요새를 나왔을 때 위청은 적병을 잡아 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스스로 정병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면서 이광에게는 우장군의 군대와 합류하여 동쪽 길로 나가도록 했다. 동쪽 길은 약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데다가 큰 군대가 물과 풀이 적은 곳으로 가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주둔하기도 어려웠다. 행군할 수 있는 형세가 아니었다. 이광은 직접 대장군에게 청원했다.
신의 부서는 전장군인데 지금 대장군께서는 신에게 자리를 옮겨 동쪽 길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은 젊을 때부터 계속 흉노와 싸워왔는데 이제야 선우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선우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장군 위청은 은밀히 천자로부터 이런 경계의 말을 들었다. 이광은 늙고 운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선우와 대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적한다고 해도 바라던 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때 공선호는 후 신분을 잃은 채 중장군이 되어 대장군을 수행하고 있었다. 대장군은 공선호와 함께 선우에 대적하고자 하여 전장군 이광의 부서를 옮겼다. 이광은 이런 사실을 알고 동쪽으로 나가는 것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대장군은 이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장사를 시켜 이광에게 봉소를 주어 군용으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빨리 부서로 가서 편지에 적은 대로 하시오.
이광은 대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일어나 나왔다.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채로 부서에 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우장군 조익이와 합류하여 함께 동쪽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군대의 길을 안내하는 자가 없으므로 때때로 길을 잘못 들어 대장군이 정한 시간보다 늦었다. 대장군은 선우와 접전하였으나 선우가 달아나자 잡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남쪽 사막을 지나서야 전장군과 우장군을 만났다. 이광은 대장군을 만난 뒤 자기 군영으로 돌아왔다. 대장군은 장사를 시켜 말린 밭과 탁주를 들려 이광에게 보내고 이광과 조익이가 길을 잘못 들어 늦게 된 상황을 물었다. 위청은 천자께 글을 올려 군대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려 하였으나 이광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장군은 장사를 시켜 이광의 막부로 가서 문서에 의해 사실을 신문하고 엄히 질책하였다. 이광이 말했다.
교위들에게는 죄가 없소.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이요. 내가 지금 직접 가서 신문을 받겠소.
이광은 자기 막부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흉노와 70여 차례 크고 작은 싸움을 했다. 이제 다행히도 대장군을 따라 출전하여 선우의 군사와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대장군이 내 부서를 옮겨 길을 멀리 돌아가게 하였고 더욱이 길을 잃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아니겠는가? 내 나이 60이 넘었으니 지금에 와서 도필리의 신문에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러고는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광이 거느리던 군대의 사대부들이 모두 소리 높여 울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도 그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할 것 없이 모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우장군은 형리에게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속죄금을 물고 서민이 되었다.
아, 일부러 이광을 싸우기 불리한 곳에다가 밀어 넣은 거죠?
이광의 그 작전 스타일이요.
네.
굉장히 그 전투를 직접 맞붙어서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아, 화끈하네. 네.
그래서 그 뭐 우회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광 장군은 자기가 직접 선봉에 서기를 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부상도 많이 당하고,
네.
흉노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이광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아, 예.
거기다 활을 잘 썼거든요, 이광이. 네. 이 호랑인 줄 알고 활을 쐈더니 바위를 맞췄더라. 그래서 네. 바위를 뚫고 활이 네. 들어갈 만큼 활을 잘 썼고 팔도 굉장히 길었어요.
오,
그래서 이광 장군 별명이 원숭이 팔.
아.
예, 예. 그런 그 전투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네. 맞붙어서 싸우는 정면 대결을 선호했던 장군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기질을 정치 군인들이 잘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광이 이런 작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이광 장군은 굉장히 이렇게 비겁하지 않고 좀 남자답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근데 이광의 재능을 지금 사마천이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데 이광 아버지, 그러니까 이광의 아버지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새 아들이 있죠.
이광에게는 아들 셋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당호,
이초,
호, 감.
이감.
네. 네. 새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당호의 아들. 이광의 손자.
이광의 손자.
네, 그것도 유복자입니다.
그렇죠. 예. 유복자인데 유명하죠.
이광이 일찍 죽어요. 예, 이제 이 손자 네. 때문에 이제 이릉이 궁양을
그렇죠.
당 우리 얘기 충분히 했잖아요.
예.
궁양 당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사마천이 궁양을 당하게 되는데
네.
이 바로 이 이릉의 할아버지가 아, 이광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네. 그 할아버지 이광도 정치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지만
예.
그 막내 아들 이감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이감이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죠 이제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니까 예. 위청이라든지 이런 정치 군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비가 붙은 김에 위청을 두들겨 패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곽거병이라고 아주 유명한 또 장수가
뒤에
있어요.
뒤에 나오죠.
네, 젊은 예. 장수가 있는데 이 곽거병이 사냥 나가는 걸 기회를 삼아가지고 몰래 활을 쏴서
죽였어요.
예, 이감을 죽입니다.
아, 참 비겁해.
비열한 예. 예, 군인들이죠. 예. 그래서 이 3대에 걸친 이 집안의 비극이 네. 사마천의 비극과 겹쳐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이광의 열전을 마련하면서 이광에 대해서 최대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광이 보여준 리더십이 다른 장수들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기질하고 이 이광 장군의 기질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사마천도 네. 젊은 날 네.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국 시대 때 네. 우리가 유엽 열전도 보고 자객 열전도 읽어봤잖아요. 네. 거기 보면 유엽들이 나오는 그런 유엽이나 자객들의 기질이 한나라 초기까지도 유풍이 예. 연결이 됩니다. 사마천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질은 어떨까요? 저는 좀 이 사마천 쪽이에요. 이광 장군 쪽. 여잔데도 아마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칼 좀 썼을 것 같아요.
총이겠죠.
총 저격수 쪽. 네, 사마천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행의 변호에 나섰는지 조금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이광 장군은 이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다고 하죠. 한나라 북방에 있던 이 유목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1번 돌궐족, 2번 흉노족.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한 분께는 민음사에서 사기 열전 상학원 세트 드리고 두 분께 헤드폰 드릴게요. 자, 잠시 쉬고 올까요? 김동률입니다. 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 FM 고전읽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민음사에서 나온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읽고 있습니다. 이광 열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선생님 지금
흉노
열전이죠. 그렇지. 이번에는 열전의 주인공이 뭐 이렇게 단 한 사람이 아니고 이민족이 나옵니다.
예.
예.
그 이제 이광하고 흉노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그 이광 장군이 그 비운의 그 최후를 맞이하자 네. 스스로 자결하거든요. 부하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네. 위해서 흉노들도 굉장히 흉노 쪽에서도 굉장히 비통해했다.
네. 예.
그 사마천은 그 이광 장군의 열전을 남기면서 이 장군 열전을 그 이름도 이광 열전이 아니고요.
예.
이 장군 열전이라는데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머지 그 곽거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름을 써버려요, 그냥.
맞아요.
진정한 장군이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장군하고 이 곽거 장군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곽거병 장군을 비교하려고 이 장군 열전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나이도 예. 많고 또 실제로는 뭐 앞선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광 장군이 자결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열전을 쓰면서 이광 장군에 대한 그 칭송을 여덟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속담을 빌려다가 이게 굉장히 네. 유명한 여덟 글자인데요.
뭐예요?
도리 불언이나 하자성해라.
하자성해라.
예, 혀자는 예. 은혜할 때 혀자를 씁니다. 예. 한글로는
예.
복숭아 나무하고 오얀 나무는 말이 없지만 네. 도리 불언이나 네. 밑으로 절로 길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고 쉽게 좀 다시 풀어주세요.
그 한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네.
복숭아 나무하고 오얀 나무 밑으로 길이 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맺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절로 쳐다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인품이나 한 사람의 업적을 복숭아 나무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놓은 복숭아 나무나 오얀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절로 길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절로 길이 난다.
이광에 대한 사마천의 찬사였습니다.
자, 사마천이 들려주는 흉노족 이야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묵돌이라는 인물인데
묵특이라고도 예. 합니다.
뭐라고요?
묵특.
묵특. 네. 아, 묵특이라고도
네, 이름을 이제 이게 흉노족 이름이 되다 보니까 네. 한자로는 모둔이라고 써놓고요.
예.
한자로는 모둔이라고 씁니다. 이럴 때는 묵특 또는 묵돌이라고 아. 읽습니다. 이게 흉노 발음에 가깝게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의 어떤 점이 이렇게 사마천의 마음에 들었는지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선우에게는 묵돌이라는 태자가 있었다. 그런데 총애하는 연재에게서 작은 아들을 얻게 되자 선우는 묵돌을 폐위시키고 작은 아들을 태자로 세울 목적으로 묵돌을 월지국의 볼모로 보냈다. 묵돌이 월지국의 볼모로 있을 때 두만 선우는 갑자기 월지국을 공격했다. 월지국에서 묵돌을 죽이려 하자 묵돌은 그 나라의 좋은 말을 훔쳐 타고 도망쳐 돌아왔다. 두만 선우는 그 용기를 장하게 여겨 기만 1만 명을 거느리는 대장으로 삼았다. 묵돌은 명적을 만들어 기병에게 활쏘기를 익히도록 한 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내가 명적으로 쏘아 맞히는 곳을 일제히 쏘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베어 죽이겠다.
그리고 새와 짐승을 사냥하러 나가 자신의 명적으로 맞힌 곳을 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벼란간 목을 베었다. 그 뒤 묵돌은 명적으로 자기 애마를 쏘았다. 좌우에서 감히 쏘지 못하는 자가 있자 묵돌은 자기 애마를 쏘지 않은 자를 그 자리에서 베어 죽였다. 조금 뒤 다시 자기 애첩을 향해 명적을 날렸는데 좌우 군사들 중에서 겁이 나 감히 쏘지 못하는 자가 있자 그들도 목을 베어 죽였다. 얼마 뒤 사냥하러 나가 명적으로 선우의 명마를 쏘았는데 곁에 있던 자들이 일제히 그 말을 쏘았다. 묵돌은 그의 좌우에 있는 자들이 모두 쓸만하게 된 것을 알고 그 아버지 두만 선우를 따라 사냥하러 나갔을 때 명적으로 두만을 쏘았다. 그러자 그 부하들도 명적이 맞힌 곳을 따라 두만 선우를 쏘아 죽였다. 묵돌은 그의 계모와 아우 및 자기를 따르지 않는 대신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서서 선우가 되었다. 묵돌이 선우에 오른 당시 동호의 세력이 강성하였다. 동호에서는 묵돌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섰다는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 두만 선우가 살아있을 때 타던 천리마를 달라고 했다. 묵돌이 신하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물으니 신하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천리마는 흉노의 보배로운 말입니다.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묵돌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남과 이웃나라로 있으면서 말 한 마리를 아끼겠소.
결국 동호에게 천리마를 주었다. 얼마 뒤 동호에서는 묵돌이 자기들을 두려워한다고 여겨 사자를 보내 선우의 연지 중 한 사람을 달라고 했다. 묵돌은 또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물었다. 주위에 있던 자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동호는 무도하기 때문에 연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그들을 치십시오.
묵돌이 말했다.
어찌 남과 이웃나라로 있으면서 여자 하나를 아끼겠소.
그리하여 사랑하는 연지를 동호에게 보냈다. 동호의 왕은 더욱더 교만해져서 서쪽으로 침략해왔다. 동호와 흉노 사이에는 버려진 땅이 천여리나 있었는데 두 나라는 각각 변방에 수비초소를 세워놓고 있었다. 동호가 묵돌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흉노가 우리와 경계로 삼고 있는 수비초소 밖에 버려진 땅은 흉노가 나올 수 없는 곳이니 우리가 가지겠소.
묵돌이 이 문제를 신하들에게 물으니 신하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
그것은 버려진 땅이니 주어도 좋고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자 묵돌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땅이란 국가의 근본이요. 어떻게 이것을 줄 수 있단 말이요.
묵돌은 그 땅을 주자고 한 자를 모조리 베어 죽이고 말 위에 올라 온 나라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뒤늦게 출전하는 자는 베어버리겠다.
드디어 동쪽으로 달려가 동호를 습격했다. 동호는 애초부터 흉노를 업신여겼으므로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묵돌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동호를 깨뜨리고 왕을 죽였으며 그 백성과 가축을 노획했다. 돌아와서는 서쪽으로 월지를 쳐서 달아나게 하고 남쪽으로 하남의 누번과 백양의 왕의 토지를 병합하였다. 또 연과 대를 공격하여 진나라가 몽염을 시켜 빼앗아 갔던 흉노 땅을 모조리 되찾았다. 그리고 한나라의 국경인 예전 하남의 요새의 관문을 맞대고 조나 부시까지 진출하였으며 마침내 연과 대까지 쳐들어갔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요. 아유, 그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면 이 정도쯤은 해야지 이런 생각 역시, 들었어요.
네, 무장 기질 있으시네요.
그래요? 네.
좀 살벌하죠.
예. 네. 아니, 유황에 싸워서 이길 거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유목민족의 특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네.
유목민족은 이제 주로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그렇죠. 모였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뭉칠 때, 모일 때 제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네.
진짜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묵도로는 그런 특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한 끝에
네.
이제 이런 살벌한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묵도라고 좀 비슷한 인물이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네. 표출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텐데
네.
조선시대 때 왕들 있잖아요. 그죠? 태종 이방원도 그랬고
예.
세조도 그랬고 네. 수양대군.
예.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이 한나라에 이렇게 흉노족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북방 민족하고 이제 한족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이건
예.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가장 그 설득력 있는 설은 뭐냐 그러면
네.
풀이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의 문제입니다.
풀이 자랄 수 있는 한계선?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 풀이 자라잖아요.
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강수량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죠. 북방민족 쪽에는.
예.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족은
네.
이 북방민족들을 막아야 되니까
예.
두 세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전통적으로 북방민족과의 관계가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골치 아픈 골치 관계였고
네.
이런 북방민족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나라를 두 번씩이나 빼앗긴 경험이 있죠. 한 번은 몽고족에 의해 가지고
네.
중국 전체가 점령당해서 원나라라고 네.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들어선
그렇죠.
적이 있고
예.
최근에는 여진족에 의해서 만주족에 의해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중국 전역을 점령한 적이 있죠.
그러네.
게다가 네. 이제 흉노 같은 경우는요.
네.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예.
백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흉노한테 포위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는 경험이 있어요. 초기 때. 흉노 정벌에 섣불리 나섰다가
네.
백등산이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예.
갇혀가지고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병사들이 전부 다 동상이 걸려서
네.
손발을 자르고 거의 다 전멸당할 뻔한 상황에서
예.
진평이라고 하는 그 참모 하나가 기발한 계책을 내서 간신히 예, 빠져나오는 죽으면서도 유방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네. 흉노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길 만큼 흉노가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유방한테는 한신이라는 장군이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흉노족이 두려웠군요.
한신은 정치적으로 예,
글쎄요,
대응할 수 있는 존재지만
네.
흉노는 정치력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성이 좀 다르죠.
예.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한 무제가 이렇게 정벌을 하고자 했던 이 민족, 한나라 북방에 있던 이 유목민족, 지금 답 나왔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1번 돌궐족, 2번 흉노족.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 민음사에서 사기 열전 상학원 세트 드리고요. 두 분께는 헤드폰 드리겠습니다. 자, 묵도를 이어서 사마천이 주목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중항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대단히 재미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마천이 중항열을
예.
이야기를 삽입시킨 것 자체는
네.
오늘날 우리한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한나라를 공격하는 선봉장이 된 이 중항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나라가 선우에게 편지를 보내올 때는 서판을 한자 한치 크기로 썼는데 그 내용의 첫머리는 이러했다. 황제는 삼과 흉노의 대선호에게 문노니 무양하십니까? 보내는 물품은 이러이러하고 용건은 이러이러입니다. 중앙열은 선우가 한나라에 편지를 보낼 때는 서판을 한자 두치 크기로 쓰게 하고 봉인도 모두 한나라보다 넓고 크고 길게 하도록 하였으며 그 문구도 거만하게 이렇게 쓰게 했다.
천지가 나으시고 일월이 세워주신 흉노의 대선우는 삼가 문노니 한나라 황제께서는 무양하십니까? 그리고 보내는 물품은 이러이러하고 용건은 무엇무엇입니다.
한나라의 어떤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
흉노인은 노인을 전대하는 풍습이 있어.
그러자 중앙렬은 한나라 사자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 한나라 풍습에도 주둔군이 수비를 위해 종군하여 떠나려 할 때 그의 늙은 어버이는 자신의 따뜻하고 두터운 옷을 벗어주고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을 갈라주어 보내지 않소?
한나라 사자가 말했다.
그렇소.
중앙렬은 말했다.
흉노는 분명 전투를 일삼는 민족이요. 늙고 약한 사람이 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은 건장한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요. 이렇게 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두고 어떻게 흉노가 노인을 천대한다고 하겠어?
한나라 사자가 말했다.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막사에서 살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 자기 아내로 삼소. 옷과 관과 허리띠로 꾸미지도 않고 조정에서도 예의라고는 없어.
중앙렬이 말했다.
흉노의 풍습에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마시며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소.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절마다 옮겨 다니요. 그래서 그들은 싸울 때를 위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평상시에는 일 없는 것을 즐기고 있어. 그들의 약속은 간편하여 실행하기 쉽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간단하고 쉬워 한 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몸인 듯하오.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대가 끊길까 염려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흉노는 어지러워져도 한 핏줄의 종족을 세울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중국에서는 드러내놓고 자기 아버지와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일은 없지만 친족관계가 더욱 멀어져 서로 죽이기도 하고 혁명이 일어나 천자의 성이 바뀌기도 하는데 모두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의만을 지키다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만 하게 돼요. 궁실과 가옥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꾸미다 보면 생산할 힘을 다 쓰게 돼요. 대체로 한나라는 밭을 갈고 누에를 쳐서 먹거리와 입을 것을 구하고 성곽을 쌓아서 자신을 방비하기 때문에 백성은 전시에는 싸워서 공을 이루는 데 서투르고 평상시에는 생업에 지쳐 있어. 슬프구나.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한나라 사람들이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오. 옷자락을 살랑살랑 움직이고 다니지만 옷과 관이 있다 한들 그 무슨 쓸모가 있겠소?
이 뒤부터 한나라 사자가 변론을 하려면 중앙열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 사자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한나라가 흉노에게 보내는 비단, 무명, 쌀, 누룩의 수량이 정확히 맞고 품질이 좋으면 그만이요.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소? 보내는 물품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질이 나쁘면 곡식이 익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기마를 달려 당신네 농작물을 짓밟아버릴 것이오.
그러고는 선우에게 밤낮으로 한나라 침공에 유리한 지점을 살피도록 지도했다.
중앙열이라는 사람은 말 아주 잘합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 사마천의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글쎄 사마천의 분신이라기보다는 사마천의 사고방식, 인식을 이민족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마천이 외국열전을 여러 편 만들어 마련합니다. 사기에다가. 흉노열전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계되는 한 편이 있어요.
뭐예요?
조선열전.
조선열전?
예. 예. 고조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고조선이 기원전 109년에 한무제의 침공을 받아서 기원전 108년에 망합니다.
네.
근데 사마천이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때 나이 3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사 기록이라는 거죠. 사마천 살아있을 때 기록이고 조선열전은 고조선이 멸망하는 멸망사입니다. 이런 기록들 그다음에 서남이 열전이라든지 이런 외국 열전을 사마천이 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변 민족과 한족과의 평화 공존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열을 입을 빌려가지고 한족과 흉노족의 장단점,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서로서로의 특징과 서로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으로 가야지 무리한 침략 전쟁은 나는 반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무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조선열전 편도 읽어보면 그 사마천이 무력 침공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중앙열의 얘기가 제가 밥 먹으면서도 야 나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한 이런 언어구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쨌든 사마천이 중앙열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다 표현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의 형세를 분석했고 또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오랫동안 그 평화를 유지하면서 또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뭐 전쟁이나 그다음에 갈등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중앙열 입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 사마천의 평화 공존 의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천의 흉노를 비롯한 외국 열전들을 여러 편 사기에 배치한 가장 큰 이유도 상호 존중과 정체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평화 공존하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 열전 중간중간에 뭐 무슨 열전 다 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열전 무엇무엇과 같이 읽으면 더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흉노 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장군 열전, 그다음에 이장군하고 관계되어 있는 정치 군인들인 위청이나 곽거병 이런 열전들하고 같이 묶어서 읽게 되면 하나의 온전한 입체적인 그 당시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나열 배치된 게.
사기가 총 몇 자라고 말씀드렸죠?
몰라요.
52만 6,500자.
52만
6,500자.
52만 6,500자.
이게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퍼즐의 조각이다.
퍼즐의 조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저하게 안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사마천의 뛰어난 역사 인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사기 열전.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환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린스,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미늠사에서 사기 열전, 공연 선물은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웰메이드 연극 에이미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흉노가 맞는데요.
네.
한 가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팁으로 알려드릴 것은 이 흉노가 영어에서는 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족.
훈족.
세계사를 통해서 민족 대이동을 촉발시킨 민족이라는 것. 민족이 바로 흉노족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상식으로 좋겠습니다.
아, 김영수 선생님 짭짤한 팁 감사합니다. 자, 홈페이지 선물방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을게요. 확인하시고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내일 다시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들으시면서 저도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